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예수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10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아픈 것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열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므온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쟁이 시몬과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라.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피부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내쫓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능력을 거저준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거저도와 주어라. 돈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가방이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 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고 들어가거라. 그 집 사람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을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길 것이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들에게 붙잡혀갈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할 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거슬러 들고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마을로 가거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도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은 자기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나쁜 이름으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것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이런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크게 외쳐라.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시는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들을 보고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하여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주는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Tempted and tried, we're oft made to wonder why it should be thus all the day long while there are about us, never molested, though in the wrong.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Has come and taken our loved ones. It leaves our home so lonely and drear. Then do we wonder why others prosper, living so wicked year after year.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we see Jesus coming in glory, when he comes from his home in the sky, then we shall meet him in that bright mansion.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잠언 제21장.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의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툼에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2장을 닫으면서 바울은 도망치듯 빠져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찾아가 그들을 직접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의 안타까움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의 저주로 키우는 유모와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살려고 도망쳤는가 라는 오해조차도 없애기 위하여 이런 자신의 심정을 열어서 말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다음 장에서 증거하는데 결국 몸은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랑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선한 일임에도 거절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거기에 대한 상급과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믿음으로 인하여 참고 절제하며 손해본 것들에 대해 이 땅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거절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러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17절 첫 부분인데 언제나 애정어린 심정으로 부를 때마다 바울은 형제들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으로 떠난 것이라는 말이 아포르판이죠. 부모를 잃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즉 고아가 되었다는 의미로 자신이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나온 것이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놓음을 당한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음을 고백하여 데살로니가를 부모와 같은 주체로 묘사하고 자신을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 떨어져 나온 고아와 같은 신세로 표현함으로써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또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 한 것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애정으로서 단순한 육신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심령으로 이런 표현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이나 골로새서 2장 5절 같은 표현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7절 하반절은 단순히 그냥 그리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모를 찾는 고아와 같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8절인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어 했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적인 바람이나 소원이 아님에도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 적, 참소자, 대항자, 대적자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진리로 비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적자가 되어 악을 조장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사람에게 온갖 악의 근본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간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간격을 이간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서도 역시 틈을 만들려고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적행에 저들 가둘 때까지 이런 죄악을 조장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자의적으로는 어떤 일도 주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의향을 막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허락되지 않은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은 선한 의지의 결과는 역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것임을 바울은 내다보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한 것들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에 거절된 것은 현재의 불이익은 현재의 무시당한 것은 현재의 수치는 현재의 불명예는 현재의 초라함 등등 결국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안타까움은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으로 영원 속에서 갚음을 받을 것임이 약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이고요. 그리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가르침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들이 허락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고난으로 이루어졌고 하늘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된 이름을 주신 구원의 역사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결과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나의 자랑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옳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자랑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거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라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증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19절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은 완전한 기대나 행복이나 자랑을 다 뒤로 미루어둠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이 땅에서 다 찾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주님 재림의 뒤에 미뤄두고 오늘 섬김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나의 죄의 대가로 믿고 사는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거론되는 소망, 기쁨, 자랑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는 것이 바울이 가장 바라는 첫 번째 소망일 것이고 기쁨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진리에 서서 오히려 아직 불신의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끼치는 것과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름일 겁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소망, 기쁨, 자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면류관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감사를 담은 표현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과 무질서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런 이유에서 사실 의의 주님께서 다시 이 역사 속에 그에게 붙은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사주신 생명을 그때까지 지켜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를 볼 때 면류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세기에도 바울의 믿음과 확신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역사의 마지막 징조가 어느 때보다 분명한 이때에 더욱 그래야 할 것이고 휘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자랑보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묻던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돌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0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위기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여 열매가 된 성도들을 자신의 미래의 영광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 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채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까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상행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 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주기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히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